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환난이 끝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할 이러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에 당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항상 강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이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옛날 루시라는 여인은 참 이방 모압당에 살았던 여인인데 결국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는 그냥 집을 떠나고 말았죠. 참 고생을 했습니다. 참 고생을 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럴 때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빵에다가 식초를 적셔가지고 먹여줬습니다. 자, 마른 빵 한 쪽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희생제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그 희생제물, 동물들을 갖다가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서 싸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 마른 빵 한 조각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빵에다가 무슨 뭐 버터라든가 마요네즈나 식초 같은 거를 바르지 않고 그냥 맨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면은 맨빵.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자기의 연구하고 빛을 보기 전까지 2년 동안을 그냥 맨빵에다가 거기다가 뭐 해물 넣고서 그걸 2년을 세 끼를 먹었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내하고는 굉장히 화목하더라고. 아내를 또 극진히 사랑하더라고, 이분이. 또 아내는 그걸 다 견뎌내고, 똑같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집안에 다툼이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 우리가 잘 미국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미국 사정을 잘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안 싸움이 되게 아내들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첫째 해는, 첫 해에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데요. 근데 두 번째 해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는데요. 세 번째 해는 둘이 말하고 이웃이 듣는데요. 둘이 말하는 게 뭐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 있죠. 왜냐하면 그 이브가 먼저 게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대개 여인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이 보통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욕심 때문에 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과간일 거예요. 옛날 광야를 행진하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주님이 그들이 그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유리방황하게 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하는 내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말이죠. 어떤 그 여인이 어디 이제 무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남자가 그 여인의 옷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밟았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막 욕을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실수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제 남편인 줄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싸웠으면 밖에 와서도 말이죠. 조금 옷을 밟았다 해서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없어도 화목한 집안 가보면은 정말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집은 그건 완전히 생지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때 뭐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막 속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빙빙 돌렸어요. 한 2주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해서 빙 돌게 헤매겠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에 가서 이제 회개하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2절 보니까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주님께서 그 문화 비유를 했죠. 문화 비유. 종들에게 모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주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차지해라. 아큐파이 해라. 응? 복음을 전해서 그 장소를 차지해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한 종은 열 문화 남기고 다른 종은 다섯 문화 남기고 또한 종은 하나를 그냥 수건에 싸뒀죠.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골을 다스리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골을 다스리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왜? 그한 문화까지도 열 문화 남긴 사람에 뺏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다 끌어내 죽이라.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현명한 종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림을 또 받게 된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 또 거듭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다 유업으로 받으셨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땅 끝까지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증인이 되게 돼 있죠. 되리라 이거는 내가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You shall be witness unto me. You shall, you will be가 아니에요. shall be하고 will be가 달라요. shall be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것도 you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썩을 것들은 내가 다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You shall be witness unto me 이거는 내가 너희가 나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알려면 거듭난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여기 안에 계신 주님을 얘기 못 해요? 당연히 얘기하죠.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럼 뭐 정말 말을 잘 못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맨날 최근에 목사처럼 말이죠. 또 그걸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렇게 전도하느냐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하라는 거보다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말이죠. 어릴 때 보면은 참,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말이죠. 기도원 가려고 올라가는데 옆자리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분들이 뭐 알아요? 옛날 노인들 뭐 제대로 공부했어요? 막 그들이 배운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이 주일날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흑도관에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7번 하나님의 말씀도 7번 연단받았어요.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다음에 시리아 말, 아람 말, 그다음에 라틴 말, 독일 말, 영어, 그다음에 한국말 비롯해서 여러 언어로 7번 될때 얼마나 지금도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이 말씀을 공격합니까? 말씀이 연단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연단받는 거예요. 옛날 요셉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시험하는 그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동체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같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연단받는 거죠. 연단받는 거. 자, 우리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연단에 대한 말씀인데 48장 이사야 48장 10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정년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대환란 때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대환란 때 얘기예요, 그게. 지금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어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을 그냥 실족시킨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년을 해야 되는 거죠. 정년. 에?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왜 용광로 속에 집어넣죠?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난 녹여서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서 다툼이 나는 것을 알미라.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그릇입니다. 사람이 그릇의 종류가 달라요. 그릇의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흙그릇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뭐, 굉장하다고 그래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으면 하나님 못 써요. 아무리 신학 박사, 뭐, 아무리 뭐, 목회학 박사가 돼도 죄가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비록 질그릇같이 알아주지 않는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하면은 그 질그릇, 깨끗한 그릇은 왕의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 분량만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모두가 다 대통령 될수 있어요? 다 이쪽에 이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할 일이 따로 있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배역을 해놓은 거예요. 배역을 해놓은 거니까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는 연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출자가 원하는 게막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때로는 병도 앓게 하시고요, 슬픔도 주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와 사별하게도 하시고, 고통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거 가지고 단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옛날에 모든 그참그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이 감옥에서 정말 단련된 움브란트 같은 사람이라든가 옛날 아주 정말 그 4세기경의 크리소스톤 같은 사람 뭐 많죠. 샘 존스 같은 사람, 프랭크 노리스 같은 사람,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정말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용광로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에스겔 보세요. 너는 네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단련돼요. 단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휘몰아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이 속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찌꺼기에 다 나가는 거죠. 속 사람은 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마음에서 독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헬렌 켈러에서 아시죠? 헬렌 켈러는 눈이 멀은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까지 얼마만한 시련을 겪었겠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많이 써요. 지체 부자유를 쓰기도 하고요. 헬렌 켈러 같은 눈먼 사람을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음악이 나왔잖아요. 뭐 헨델이나 바하나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봐도 가난했어요. 또 몸의 한 부분 뭐 마비되기도 하고 베토벤은 쥐가 먹어가지고요. 자기가 작곡한 걸 듣지도 못했어요. 슈베르트 같은 사람 말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해야 되는데 세탁소 가가지고 옷을 빌려가지고 입고 갔어요. 그 세탁소 막 있는 건 꼬리표 불렀잖아요. 그 꼬리표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요. 모진 고통, 가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게 나오죠. 편해 보세요. 안 합니다. 왜? 모든 일은 고통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저는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했죠. 참 지난 생활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참 지나고 나니까 꿈만 같아요. 수천 편의 말씀이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련을 시켜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길은 역경이 있는 거죠. 역경이 있는 거죠. 결국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련은요, 때로는 눈살을 막 찌푸리게 하죠. 힘들어서요. 근데 마귀에서 나온 복은 미소를 짓게 해요.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그러다 막 하는 거죠. 이 용광로 같은 시련을 내가 거쳐가기 전에는 내 안에 얼마만큼 많은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주님이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릅니다. 절대 모르죠. 자, 4절 보니까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게 사람을 속였던 사기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삐뚤어진 사람을 사기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사기쳐도 안 넘어가거든요. 삐뚤어진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을 사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거짓말해서 누구를 꼬일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정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꼭 미혹을 당해요. 누구한테? 사기꾼들에게 전도돼요. 교회 사기, 영적인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뭐 파지티브 씽킹이라든가 말이죠. 뭐 복받으라는 부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다 바친다고요. 다 바치고 그냥 안 되면 나중에 또 원망하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미혹이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미혹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육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마음에 탐심 있는 사람은 이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고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속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꼭 미혹됩니다.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는 건 뭐죠?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5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조롱하는 것이다.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비우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이 얘기 뭐죠? 그들을 조롱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을 조롱하지 말라.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멕시코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중남미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난해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건 영이 가난한 거고 그냥 가난한 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아주 가난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설프게 가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가난하죠. 다 가난하죠. 그러면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제 큐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겸손해. 다 말을 잘 들어. 한 달에 10불 가지고 산대, 10불 가지고. 똑같이 10불 가지고 살아. 치약 칫솔이 정부에서 나온대요. 비누도 나오고. 근데 그것도 가끔 안 나온대요. 그런데 행복하대. 왜? 다 같이 가난하니까. 다 같이 가난해.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이 문명국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양극화시켜요, 양극화. 양극화시켜놔가지고요, 중산층을 도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헐떡거리게 만들어놨어요. 부자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헐떡거리고. 차라리 전부 가난하면 괜찮아요. 전부 가난하면 괜찮은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먹고 살라고.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뉴 월드 오더가 지배하기 때문에 양극화를 만들어놨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리 양극화를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들 걸 내놔야죠. 공산주의자들이요. 같이 나눠 먹자고 그러잖아요. 99%는 자기들이 다 먹고 1%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종북세력이 되거든. 못 살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종북세력이 된다고.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결국 속는 거죠.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욥기에 본 말이죠. 아, 욥기 31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놈인가. 욥기 31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추켜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자기 원수,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말이죠. 재앙을 받을 때 되게 속으로 고소하다 그러지 않아요? 기뻐하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데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 보면은 원수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재앙을 옮기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들이 막 그냥 재앙을 받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원수들한테는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하라. 그러면은 결국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축복할 때 그들 머리에 수출 쌓는 것이다. 원수들이 고통받을 때 기뻐하지 말고 축복을 하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내가 마음이 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항상 조심하고 마음판에 간직해야 될 말씀들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도바울의 입으로 글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는 땅이기에 우리가 항상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난을 타고 넘어가고 그걸 뚫고 넘어가는 이러한 능력, 독수리의 새 힘으로 하늘로 치솟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으로도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